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정직이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안으로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종으로 다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내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나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것이 많은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순력이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게 하면 너희에게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를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아들을 내어주치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에 있는 제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 함께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너희가 아니요 자유에 있는 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 본문 4장은 어제 본문이었던 3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율법과 믿음 또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11절까지는 종과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12절에서 20절은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21절에서 31절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 아프리카 초원에서 백수의 제왕은 사자입니다. 사자를 건드릴 수 있는 다른 동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자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백수의 제왕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새끼 때에는 다른 동물들과 다를 바 없이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 새끼 사자가 어느 정도 크면 그 사자들을 데리고 가서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지만 아주 어릴 때는 방해만 됩니다. 그럴 때는 어미 사자가 그 새끼 사자를 숲속 한쪽에 숨겨두고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먹잇감을 잡아와서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어미 사자가 사냥을 나가기만 하면 얼룩말이나 가젤 등이 와서 저를 좀 잡숴주십시오라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사자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서 그 다른 동물들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애를 써도 확률이 2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섯 번을 시도해야 겨우 한 번 정도 그 먹잇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사냥을 하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때에 그 숲속에 숨겨두었던 사자 새끼가 다른 표범이나 하이에나 떼에게 발견되면 그 표범이나 하이에나 떼가 그 사자 새끼를 바로 물어 죽입니다. 장래에 그 사자들로부터 자기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 화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자는 새끼 때에는 자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사냥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만약 어미 사자가 표범이나 하이에나에게 자기 새끼를 맡기는 후견인과 청지기로 정했다면 새끼 사자는 자랄 때까지는 표범 새끼나 하이에나 새끼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표범과 하이에나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그 아이가 14살까지는 부모가 의뢰한 후견인 아래에 있어야 했고 또 그 아이에게 재산이 많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25살이 될 때까지는 청지기가 관리를 했습니다. 후견인이 오늘날로 하면 그 예체능 또 교양 등을 포함한 전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과외교사라고 한다면 청지기는 가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후견인과 청지기, 이것이 율법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 후견인과 청지기에게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매이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 3절에서 초등학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는 그렇게 초등학문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장성하게 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한 30년 전쯤에는 그 교회 부흥회에서나 주일 설교 시간에 성수주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강사 목사님이나 또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면서 이런 예를 들곤 했습니다. 성수주일은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 사다리와 같습니다. 그 매주일 매주일이 그 사다리의 그 한 단계 단계가 또와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일을 잘 지켜야 그것이 한 칸씩 잘 올라가게 되지 그 주일을 빼먹게 되면 그 한 칸이 비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몇 주일을 빼먹게 되면 그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성수주의를 해야 합니다라고 그 말하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자라던 예배당에 이 우리 강대상 한 두 배쯤 되는 강대상이 있었습니다. 그 강대상 안에는 그 교회 절기 때나 교회 행사 때 그 붙였던 그 장식 글씨 종이들을 그때 종이를 다 파서 많이 마분지 같은 종이를 파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잘 정리해서 넣어두곤 했습니다. 그래도 다음에 필요할 때 쓰곤 했는데 한 번은 그 몇몇의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 안에 그런 것을 둔다고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그래서 혼이 많이 났는데 처음에는 그 지저분하게 한다고 좀 정리를 잘 해놓지 그런 것을 넣어놔서 왜 그 어지럽고 그 지저분하게 하느냐 때문에 화를 내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걸 안에 넣어놓으면 마귀가 들끓는다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인지 이해가 사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강대상 안에 무언가를 두면 여기도 뭐 들어있는데 마귀가 들끓는다고 생각 정도의 신앙생활하는 분에게 성수주의들에서 그 사다리 설명이에요. 다른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의무 헌신이자 동시에 교제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바르게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를 빠지지 않고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복받습니다. 이 외에는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을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것과 똑같다고 이해를 하면 그것이 바로 공로주의고 율법주의가 됩니다. 우리가 율법주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누려야 하는 최고의 영광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4절에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머물게 하는 최고, 최상의 상급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낮고 낮아 보이는 그런 신분을 가진 분으로 오셔서 온갖 모욕과 모멸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모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서 지금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중학생인 제 두 아들이 제게 아빠라고 부릅니다. 물론 저는 제 아이들 만날 때 제 선친에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 자기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친구는 극소수였습니다. 자기 부친을 아빠라고 부를 때와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의미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님이라고 부르면 자식의 아버지에 대한 의무가 아주 커져 있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자식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아빠는 자식에게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신 최초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을 수도 없는 일,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때때로 가만히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불러보십시오. 참 감격적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3절,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버가 지역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꽤 습한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병을 얻게 되었고 그 길을 속히 떠나서 갈라디아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릴 만한 것이 바울의 몸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그 버리다라는 단어가 에크프티오입니다. 에크프티오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에크프티오. 예, 느낌 그대로 침을 뱉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봤다면 에이 재수 없어 퇴 그렇게 했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몸 상태가.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특별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들이 바울로부터 나타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 그 몸의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바울에게 안수를 받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라 자기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경야독 낮에 일하고 그 밤에 공부하지 않고 주경야전 낮에 일하고 밤에 전하는 예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낮에 바울이 일터로 찾아왔는데 바울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그들을 안수해주고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쓴 손수건이나 바울의 몸에 일할 때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 아픈 사람 몸에 나오니까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의 병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그 병을 고친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면 벌써 고쳤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바울 자체에게 그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 몸에는 간단한 병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심각한 지나가는 사람이 침을 뱉고 갈 만한 그런 그 심한 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가 있는데 그것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사탄이 씨를 뿌려놓은 거라고 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와의 첫 만남입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율법주의를 받아들이고서부터 이 관계가 그만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깨어진 관계가 바울로 하여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이기도 합니다. 15절, 16절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엔 병든 바울을 그대로 수용해 주므로, 좀 더 정확하게는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대로 수용함으로 말미암아서 갈라디아 교회는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율법주의를 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복을 더 자기의 노력을 더해서 더 화려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만 그 복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고 지금 대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바른 소리를 했는데 그것이 그들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지라도, 또 그것이 갈라디아 교회를 어렵게 만들지라도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요, 즉 좋은 약은 그 고구 입에는 쓰지만 이어병 병에는 유리하고, 충언은 여기에나 이어행이라. 그 바른 말, 직언은 귀에는 거슬리지만 행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충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 충언, 바른 말, 진리의 말을 듣기보다 그냥 듣기 좋은 말, 또 재미있는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교회 강단에서도 무거운 말씀보다 무겁지 않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귀에 들리기에 편한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듣기 좋은 말, 또 재미있는 말은 한순간은 좋을지 몰라도 그 말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지 못합니다. 결코 바꿔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결코 영원에 두게 할 수 없습니다. 목사, 설교자가 갖는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 즉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를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된 교인들은 그 말씀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와 율법,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행위로 인한 일로 갈라디아 교회와의 관계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19절, 20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인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나는 또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여러분과 만나서 어조를 바꾸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일이 걱정스러워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비록 지금은 좋지 않게 보일지라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자랄 때까지 해산의 고통을 또다시 겪겠다고 결심합니다. 지금까지 처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금까지 온 것도 쉽지 않았지만 또다시 그 과정을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뭘 잘못했는지 설교 준비한 것에 절반이 날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다시 쓰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지난 2009년에 작고한 그 서강대학교 영문과 교수였던 그 장영희 교수의 책 그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에 보면 이 책이 이분의 유작 이제 그 유작인데 그 책의 첫 칼럼이 다시 시작하기입니다. 다시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참 잘 나타나 있는데 그 1984년 이분이 이제 6년간의 미국 그 유학을 뉴욕 주립대학에서 마칠 즈음에 논문 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논문 심사만 끝나면 이제 귀국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LA에 사는 언니가 몸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서 아, 언니에게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그 논문 심사만 하면 되니까 기숙사를 싹 비웠습니다. 그 논문도 이제 다 썼으니까 그때는 전동 타자기로 쳤다고 하는데 그 기본 자료들도 전부 다 버리고 이제 완성본만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LA로 갔다가 논문 심사를 맞추어서 다시 그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뉴욕 케네디 공항에서 친구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 친구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집 가서 차 한잔 하지 그렇게 해서 그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앉아서 한 10분 얘기를 나누었을까 그 친구 딸이 오더니 도둑이 자동차 그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트렁크를 갖고 갔다는 겁니다. 그 순간 장영희 교수는 아, 내 논문 그리고 기절을 했습니다. 3일 밤낮을 커튼을 닫고 전화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답니다. 그때가 8월 중순이었는데도 덥지도 않았고 배고프지도 않았고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다고 그 느껴졌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닷새를 보내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논문인데 살아있잖아. 그래서 당시 갖고 있던 전 재산이었 이었던 20달러로 학교 스낵바를 찾아가서 닭튀김 11조각을 토할 듯이 토할 지경까지 먹고 미리 연락하고 간 지도교수를 찾아갔더니 올 줄 알았다면서 You are survivor. 너는 뭐든지 극복하는 사람이잖아 라고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너는 경험이 많으니까 다시 잘 쓸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해주었다고 합니다. 그 지도교수가 울다가 잃어버린 콘택트 렌즈를 다시 맞추라며 100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지도교수의 도움으로 학교에서 다시 그 강사 생활을 하면서 1년 만에 논문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다 쓰고 난 뒤 그 앞장에 헌사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율법주의는 결정적일 때 자신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 율법주의의 삶의 근거가 유한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이나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로움,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보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삶의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실패한다고 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근거로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근거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멋진 한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보다 우리를 더 풍성하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기 원하는 길보다 우리를 더 합당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초등학생이 학교에 입학해서는 한글 자모를 배우고 구구단을 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지식이 점점 많아져서 저학년 때 배운 것을 넘어서듯이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초등학문을 배우는 것 같은 과정을 거칠지라도 세월이 지날수록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주의의 얽매인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해주셨기에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신분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때때로 삶의 짐이 무겁고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나 혼자밖에 없다고 여겨질 때에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가치관, 욕망을 근거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우리 삶의 근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향하고 진리를 양식으로 삼아 살아갈 때에 비록 외면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을 때가 있을지라도 진리를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살게 하신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까지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